금요일을 찾아온 사람들.
정말 우리 금요일쯤 되게 되면 막 흥분돼가지고 야 이제 하루 비틀밤만 장난하면 또 재미나고 축구나 갔네 이런 기다림이랑 축구나 밖에 없는데.
일요일이 되면 언제나 운동장에 나가 축구를 하는 한탈북자가 있습니다.
형님 우리도 이런 축구단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이렇게 재미나게 축구도 하고 서로 외람 들으면서 너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도 그때 아 그래 있으면 좋겠지 하면서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위를 덜어내야 하는 큰 수술을 받았고
북한에서 이미 2004년도에 위암수술을 받아서 이게 절반 절제했고요. 여기 와서 하나 온 때 검사 결과 다 전해돼가지고 위를 완전 절제했고
안전을 위해 북한에 남겨두고 온 아들과 딸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노심초사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거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는 2년 동안 아이들 오기 전까지 저하고 와이프하고는 고기 한 점도 못 먹었어요. 진짜 고기 먹으려고 하게 되면 새끼들 생각나고 새끼들은 죽은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게 애비랑 전화해서 고기 먹고 있냐 해서 숟가락 끄거든요.
가족 모두가 서울에서 만난 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던 이 사람은 부모 없이 살아가는 탈북 청년들과 축구를 하기 시작했고
하루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 때도 축구를 했고 그래서 나는 축구를 제일 좋아하니까 나서 축구 좀 해보자 해서 그 출연이 있고 운동심 하나씩 그래서 그 아파트 마당에 나갔는데
아들처럼 조카처럼 보살피고 있는 탈북 청년들이 동일 시대가 되면 북한 땅을 발전시킬 중요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한국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만약 우리가 염두두고 생각할 때 우리 북한 땅에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북한 주민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하고 대화가 될까요? 과연 통일될 때 저희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북한 땅 들어가겠죠. 이 청년들이 정말로 여기서 성공이 돼야 돼요. 성공돼서 자유민주주의 월성이 되면 이 아내가 몸으로 체감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 청년들을 이끌고 있는 통일미래연대 대표 최현준 씨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4월 달에 북한을 타죠 대한민국으로 정착한 정착해서 이제는 사단법인 통일미래연대 대표를 하고 있는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통일미래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최현준 대표. 마른 체격에 큰 키, 짙은 뿔테 안경에 잘 어울리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시원시원한 인상이었습니다.
원래도 이런 멋쟁이 스타일이셨어요?
농 같은 소리지만은 평양에 살 때는 평양시에서 싹쓸은 정도로 인기는 있었거든요.
고향 평양에 있을 때는 지금보다 풍채도 좋았던 적이 있었지만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한 뒤로는 깡마른 체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다 부졌어요. 저도 다 부졌는데 그 이술을 두 번 받고 항암치료 받으니까 정말 뼈에다 가죽진 것처럼 살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위가 없으니까 그 영양을 섭취 못하니까 살이 찌질 않아요. 근데 이게 또 편안합니다. 살쪄서 뭐 배가 나와서 제 몸도 무거워서 헐떡대기보다 이게 훨씬 편안하거든요.
지금은 20대 청년들과도 몇 시간씩 축구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자랑을 하는 최현준 씨. 탈북 청년들을 위한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 탈북 청년들, 탈북 청년들을 크게 제일 성공적으로 보는 게 통일, 한국이 통일될 때 자기 고향 땅 들어가서 야네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미래의 세대를 키우는 게 제 목표인데 저는 지금까지 지금 6년째인데 나름대로 뿌듯합니다. 아이들이 성장되는 모습이 결국은 저희 단체의 그 기본 활동 목표가 실현돼 가는 길이니까.
최현준 씨가 고향 평양을 나서 두만강을 건넜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07년입니다.
아마 탈북민 2만 8천의 대부분이 다 정말 하루 생계가 힘들어서 진짜 죽지 못해서 먹구리에서 뭐 탈골해서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일이거든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강 건너 한국까지 온 탈북자들도 많지만 최현준 씨의 탈북은 아버지 때에서부터 시작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북한 정권에서 오랫동안 유교선진도 참전하고 뭐 나름대로 김일성 살 때는 너는 우리 북한군에서는 진짜 군사전략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던 엘리트였어요. 아버님 성격이 되게 강직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면 정말 참지 못하는 강인한 성격이었는데 결국 그 성격 때문에 제 아버지가 그냥 일을 쳤죠.
지도자 김정일에게 조언을 했다가 탄광으로 추방돼버린 최현준 씨의 가족들.
김정일이가 별장을 특각 지어놓고 북한의 20대 초반 제일 이쁜 친아들 때 몽땅 뽑아놨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매일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이쁜 여자들 데리고서 놀아댔어요. 이쁜 여자 하루처럼 끼고 자고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시계 손목시계 이게 하나씩 오셨거든요. 여긴 기념품이잖아요. 그렇죠? 기념품 불가하지만 북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 문장 같은 거를 자기가 이쁜 여자 하루처럼 끼고 자고 하나씩 짚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님 그걸 아시고 인민군당 간부 확대회 때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 김정일 주자는 이런 간부들 회의죠. 고위급 장성도 마찬가지. 여기서 제 아버지가 그 김정일을 비판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앞으로 나라의 영조자가 될 뿐인데 이 어린 나이부터 여자 뒷구멍을 따라다니면 인민들이 너를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냐. 좀 생활에 좀 자중하라 하고 제 아버지가 나름대로 또 충을 다 치고 드렸어요. 근데 김일성이나 김정일에서는 이게 상당히 부끄했던 거예요. 자식이 어디다 대고 감히 신 같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런 문제 시비에 누가 하면서 저희 언제만 그 다음날 탄광 추방 나갔어요. 제 아버님이 추방 나와서 저희 아버님이 정말 햇빛 한 점 만드는 경향에서 일해서 12년을 운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보면서 북한 당국에 대한 원망을 갖기도 했지만 그래도 더 잘해서 충성을 보여서 다시 집안을 일으켜보겠다는 것이 최현준 씨의 결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명할 때 제가 정말 아버지 신 부둥켜 갖고 주머니를 땅치며 통과한 것은 아버지 죽음을 슬퍼서 그냥 너무 그랬어요. 그때 나의 존경하는 아버지는 김일성 김정일 너네가 죽였다 이런 불만감을 저는 다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감이 있었지만 저는 실제 북한 군생활 제가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군생활 하면서 저는 오직 아버지는 비록 사단장 소장은 끝났지만 나는 못해도 군단장 대장까지는 내가 해야 된다 해서 내가 내 점을 다시 원래 세워야 된다 이런 각오로 근본했습니다.
그런데 최현준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은 바로 보위부에서 담당했던 일이었습니다.
군범할 때까지 저는 실제 잘 몰랐어요. 북한함의 이런 차이점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대한민국에 대한 동기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보위부 있다 왔어요. 평양 보위부심이 있게 되면 대한민국 각종 자료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뭐 대한민국 주가통일 북한의 기본 통일론이 주가통일론이니까 대한민국 주가통일론은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연구를 많이 하면 되게 바꿔도 자료도 많이 보고 근데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거는 내 인식에는 우리 지금 내가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을 남선하지 않습니까? 네. 네, 남선하게 좀 썩급 없는 자본사회 경제는 자립적인 민족경제가 전혀 없는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경제 남한 주민이 거의 80% 90%는 쪽박천에 살고 하루 주간기 겨우 먹고 산다. 그래서 남한 인민들이 너무 먹기 힘들어가지고 빨리 우리에게 좋은 통식사라고 우리가 지금 구원의 석권을 내먹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군대 나왔을까해서 지금도 그 결과는 아마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몰랐는데 제가 실제 대한민국을 많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저는 이게 제 머리가 들어왔어요. 반대로 제일 놀란 건 뭐냐 우리 그 조선업 있잖아요. 조선업 세계 1위, 전자업 세계 2위, 자동차 산업 세계 3위. 처음에 저는 이거 자료 보면서 이 공작원들이 이거 무슨 안에 선점을 잘못 들었는가 사실 의심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사실인가요?
내 나라 내 조국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배웠고 믿었고 그 믿음을 배반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강한 철퇴를 내렸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정말 저 남한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인 경쟁할 때 당대들 쓴 게 저게 사실이었고 지금까지 내가 내 나라 제일 좋다면서 강성대교를 하던 북한 지자말로 세계적으로 제일 못 사는 빈민가로 전락했던 게 이게 진실이고 또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때 저는 느낀 게 뭐냐. 이건 뭐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고 잘못 배우고 있었구나. 이걸 느끼면서 저는 아버지 불망합사고에 품고 있으니까 북한체에 대해서 남한체 비교하면 하죠. 저는 점점 더 북한체 화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런 불망합 점점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거죠. 아, 내 대는 그래도 권력도 있고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현재 내 눈앞에서 굶어 죽어나라는 저 일반 북한 주민들처럼 내 자식도 굶어 죽겠구나. 그런 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계시는 게 내가 남한을 찾아가는 게 아버지 원한도 같고 내 이 사랑하는 행복한 자들이 행복한 미래도 보장되는 길이겠다 하고 제가 결심 먹고 탈북하게 됐죠.
공식적인 출장을 핑계 삼아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사람 일단 가자고 마음 먹으니까 거기서 빠져 못 나와요. 일단 마음이 딱 떠나고 난 뒤부터는 거기서 죽으나 살아 가야 된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국까지 가는 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아들, 딸의 안전을 친구에게 부탁해 놓았지만 두만 강가에서 아내와 함께 한참을 망설였던 마음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제 가다 체포되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죽는 건 걱정 안 했습니다. 솔직히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그러나 만약 내가 잘못되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아니게라 밤에 잠에 누워서도 자식들 때문에 진짜 잠을 못 자고 우리가 이 정도면 아이들은 아버지 엄마 찾아서 진짜 얼마나 눈물 흘리며 아버지 엄마 기다리겠나 약속을 하고 왔지만 정말 그 약속을 우리가 자식들한테 지킬 수 있겠는지 자식들 다시 품에 안아서 볼 수 있겠는지 이런 생각으로 진짜 눈물로 진짜 지선 밤이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몽골의 난민수용소에서 10달 가까이 머무는 동안 미국으로 망명을 할까 고민도 했었지만 두고 온 아들, 딸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먼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가면 저 자식도 못 보잖아요. 그때 가면 뭐 미국 대통령 만나게 해준다 하면서 뭐 굉장했어요. 그때 그거 다 마다했거든요.
처음 내디딘 한국 땅은 보위부 사무실에서 보아왔던 수많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달랐어요. 자료를 본 거 보고 또 현실을 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은 인천공항도 그렇고 인천 지역 뭐 그것도 우리가 많이 그 자료 놓고 봤지만 그 사진 그림으로만 봤잖아요. 사실 근데 실제 일에서 현물을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몽골에서 출발한 비행기에는 10여 명의 탈북자가 함께 있었는데 모두가 처음 타본 비행기에 어리둥절한 상태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안내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인천공항이 너무 화려하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13명이 왔어요. 13명이 인천공항 내렸는데 좀 어벙벙하잖아요. 탈북자들은 그 배낭 아시 메고 들어와서 눈이 뚝저기 뭐 누가 우린 마주나나 보는데 한 분이 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애들 앞으로. 와, 저 간부다. 근데 우리 곧바로 오는 거예요. 우리 보면서. 허리가 그저 집까지 돼 코가 땅에 박 들어 인사를 했어요. 왜 북한에서 인사하는 게 안녕하세요. 무릎 꿇다 하면 또 남한은 또 허리를 급지지가로 꿇고야 또 리즈를 박대 평가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홍일미래연대 대표 최현준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